예수님께서 잡히실 때가 가까워오자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더 애틋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정말 많이 아끼고 사랑하셨죠. 지금 이미 3년 정도 이렇게 함께 제자들과 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얘기들도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일들을 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제자들을 떠나셔야 합니다. 제자들을 떠날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얘기가 그냥 막 편하게 쉽게 이렇게 떨어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아셨기 때문이죠. 예수님 입장에서 이제 이 얘기를 편하게 하신다고 나 이제 너네 떠날 거야. 이제 나 떠나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한번 잘 살아봐. 물론 쉽진 않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죽으면 다 천국 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한번 잘 살아봐. 아마 이렇게 말씀하진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부터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이 유월절 엿새 전이거든요.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절대 편안한 분위기가 아닙니다. 긴장감이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예수님 당연히 마음이 무거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중요하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물론 내가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성령님이 오시니까요. 하지만 제자들 입장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제자들이 자신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심을 가지고 자신을 따르고 있는지 이것도 워낙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을 생각해서 마치 어린 자녀를 두고 떠나는 부모의 마음으로 한마디 한마디를 정말 진중하게 하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께서 떠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이렇게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막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앞뒤로 세 명의 제자들이 질문을 쏟아내는데요. 앞서 베드로는 13장 36절에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뒤이어 이제 빌립과 도마도 예수님께 말씀을 쏟아냅니다. 우리 한번 14장 5절을 볼까요? 그 앞서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인데 이 얘기를 듣자마자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도마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시든지 무조건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뒤이어 8절에 빌립도 또 얘기합니다. 앞서 7절 보시면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나를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런 말씀인데 8절에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연거푸 질문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일 것 같으세요? 지금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일 것 같으십니까? 예수님이 떠나실 거라는 건 그들은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각자 어떤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어떤 원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생활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 마음 가운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원함을 가지고 그것이 정말 간절한 소망이 되어 열망을 끌어내고 그것으로 주님을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떠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감정이 어떨까요? 베드로도 그러고 도마도 그러고 또 빌립도 그러고 평소에 안 그래도 예수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지금 감정이 막 올라와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 말씀이 들렸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옳게 들렸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마음이 그들에게 얼마나 전달이 됐을까요? 그러니까 이해를 더 못하죠. 안 그래도 잘 이해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막 질문을 쏟아냅니다. 진짜 속마음은 주님 절대 그러실 수 없습니다. 전 끝까지 주님 따라갈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27절에 다시 한번 반복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제자들에게 들리기나 했을까요?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하나 예수님의 말씀이 과연 제자들의 귀에 들리기나 했을까요? 지금까지 주님만 보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떠나시겠다니까요. 떠나시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님? 주님 지금 우리를 떠나시겠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못하고 살라는 겁니까? 주님 그런데 걱정하지 말라니요. 말이나 됩니까? 어떻게 근심 걱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자들의 심정입니다. 우리도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르다가 이런 마음에 다다를 때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만 믿고 따라왔는데 그 길 끝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결과가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내가 그렸던 모양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주님은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또 더 나아가서 어떤 마음입니까? 전혀 이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그냥 스킵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안 들어오거든요. 어제도 벌써 어제도 두 명이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현듯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갑자기 수술을 해야 되고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깁니다. 당연히 붙어야 되는 시험인데 떨어집니다.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습니다. 공동체에 와서 나를 위해 기도해 준 사람들에게 또 떨어졌다는 얘기가 정말 참 어렵습니다. 어떤 그분만 믿고 그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갑자기 어려워졌어요. 실업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이 얘기를 또 가족들에게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결혼까지 생각했는데 갑자기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큰 사건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걱정하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아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마음에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천국 가실 거니까요, 그렇죠? 자기와 별 상관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세상과 내 상황과 동떨어진 것 같다 이렇게 반응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외로움에 사무치고,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의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역시 이 말씀과 성경 말씀과 내 현실은 온도 차이가 너무나 크다. 이런 생각이 들려서 너무나 지치고 피곤한 상태로 말씀을 흘려들을 때가 우리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본인도 이미 마음이 굉장히 많이 무겁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힘드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제자들에게 기도하실 때 자신의 이 힘든 마음을 제자들에게 드러내십니다. 마태복음 보면요, 26장 37절에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러분, 이게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미 십자가 앞에서 큰 중압감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얼굴에 그런 이 슬픔이 가득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얼마나 힘드셨으면 제자들 앞에서 기도하실 때에 정말 눈물이 핏방울처럼 땅을 흥건하게 적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땅을 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이제 천국 가실 거니까 뭐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 뭐 어떻게 살아가든 그렇게 공감 못 하실 수 있겠지. 제자들이 이렇게 들었을지도 이렇게 듣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결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습니까? 저는 옛날에 사역을 하다가 누군가에게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를 이제 수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얼마나 막 울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힘든 얘기를 나에게 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이제 같이 공감하면서 듣는데요, 그 얘기를 지금 해결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해결해 줄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많이 힘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연약함만 생각해도 막 미칠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든데, 이게 해결이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힘든데,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눈물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당한 상황과 아픔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과연 내가 어떤 중압감을 느끼고 있는지, 어떤 절망감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는지 과연 모르실까요? 주님은 지금 그런 상황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마음 결코 편안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 마음 결코 가볍지 않으십니다.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 얘기를 지금 다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문제를 다 지고 내가 너희의 삶의 그 죽음이라는 넘을 수 없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한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 나와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이 앞에서 간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까? 귀가 막 세워지겠죠. 왜냐하면 나와 똑같은 아픔을 겪고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더 귀를 세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내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정말 더 귀를 세워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면서 말 못할 고민이 생겼다면 예수님을 따르면서 혹여나 내 마음의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면 내가 언젠가는 주님을 위해 내 인생을 다 바치겠습니다 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고백을 했다가도 지금 다시금 주님을 따르는 길에 너무나 힘들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자신을 거역한 그 죄인들을 참으며 오히려 자신을 거역한 그들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맙시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을 향해 이 길을 나아갑시다. 여러분 우리처럼 같은 고민을 하고 삶 가운데 같은 삶의 무게를 느끼면서 걸어온 사람들이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우리와 같이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감싸지고 이 인생의 경주를 한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는 길이 쉽지 않지만 내 앞에 어떤 일이 놓여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며 결코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갑시다. 이 길 가운데 우리 앞에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주님 앞에 많은 질문을 쏟아낼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그 질문을 하면서도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이 길을 걸어갑시다. 그럴 때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아 주님 그 뜻이었군요 그것이었군요 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될 그날이 있을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주님을 믿고 우리 앞에 그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처럼 오늘도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